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국민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새로운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5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모두 8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는 이미 입국이 금지됐던 6개 이슬람 국가 중 수단이 제외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세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정보 공유 관련 필요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보 당국자는 이번 포고문에 포함된 나라들이 테러 등 여러 사안들과 관련된 정보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 무슬림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했던 행정명령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어제 치러진 독일 총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33%의 득표율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과거 16년간 재임한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은 지난 2013년 총선 때의 41.5%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구구정당인 AFD가 12.6% 득표율로 제3당의 지위를 얻으면서 나치 독일 이후 60년 만에 처음 의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프라우케 페트리 AFD 대표는 선거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은 유례 없는 정치적 지각 변동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AFD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에 반발해왔으며 반이슬람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극우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수뇌부와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미국과 인도의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또 16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내전 해결 방안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인도의 미국산 무기 구입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북한 핵과 사회보장 문제 등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선거가 오는 10월 22일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의 로힝야 소수민족 집단 거주 지역인 라카인주에서 적어도 28명의 힌두교도 여성과 소년 시신이 묻힌 매장지 두 곳이 발견됐다고 미얀마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오늘 발표해서 어제 여성 20명과 남성 8명의 시신을 확인했으며 남성 시신 중 6구는 10세 미만 소년의 것으로 전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이번 사건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확인된 시신들은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지난달 25일 경찰 초소 등을 공격한 이후 실종된 100여 명의 힌두교도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이번 발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최근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간 충돌로 40만 명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선수들은 애국심이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일부 선수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들과 코치, 구단주들은 어제 열린 경기에 앞서 진행된 국가 연주에서 일어서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트럼프 대통령의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B-1B 랜서 등 미 전략 폭격기가 23일 휴전선 최북단 지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등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또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로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전략 폭격기들이 휴전선 최북단 지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비행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떠난 미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여러 대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B-1B 랜서 여러 대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미 F-15C 이글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미군의 전투기나 폭격기 가운데 이렇게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오른 건 21세기 들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무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미국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이번 비행 임무는 미국의 단호한 결의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모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의 국토와 우리의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강력한 무력 시위는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한 경고에 대응해 초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22일 직접 성명을 발표해 초강경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리용호 외무상은 23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선제 행동, 예방 조치 등을 언급하며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나 화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공군과 해병대가 지난 17일에도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와 지난 14일 일본 상공위를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B-1B 두 대와 차세대 첨단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 2 넉 대가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군사 분계선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B-1B 폭격기들은 특히 강원도 태백의 승리 사격장에서 실제 MK-84 폭탄을 한 발씩 투하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직접 F-35와 B-1B 폭격기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에 경고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F-35 엔진 소리를 듣는다면 또 이 전투기가 으르렁거리며 적들의 머리 위로 비행할 때 그들의 영혼은 떨리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첨단 무기들이 적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는 최대 34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하면 2시간 만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84년에 실전 배치된 B-1B 랜서는 대당 가격이 3억 1,700만 달러로 미군은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23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리 외무상은 잠시 뒤 해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연설 시작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나는 먼저 4일 전에 신성한 이 유엔 회의장을 심히 어지럽힌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의 연설에 대해 론평하고 본론에 돌려가려 합니다.
리 외무상은 일반 토의 닷새째인 23일 17번째로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올라 총회 의장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북한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언급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북한을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자, 정신이상자 등으로 묘사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이 화를 입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20분 넘게 행한 연설 대부분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묘사하면서 나라의 평화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입은 피해, 무고한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인민이 당한 피해를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리 외무상의 연설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나오는 의례적인 박수를 제외하면 리 외무상의 연설에 호응하는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일반 토의에 등장한 나라 상당수도 미국이 아닌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이에타노 외무장관은 필리핀은 자체적으로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폭발 시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커져가는 긴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o the Philippines, on its own and as the chair of this year's ASEAN, has expressed its grave concern over.
또 남수단의 타반 댕 가이 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라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지지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와 마샬 아일랜드, 자메이카, 네팔 등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이 트위터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맹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꼬마 로켓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원래 표현인 리틀이라는 단어에는 상대방을 아랫사람처럼 얕잡아 보는 듯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행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이날 약 5시간 전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북한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탄도미사일 협력을 한다는 의혹은 미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명 미치광이라며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전례 없는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리용호 외무성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공격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DPRK's belligerent and provocative behavior demonstrates it has no interest in working toward a peaceful solution.
캐티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태평양 수소탄 시험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온 리 외무상은 전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일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아마 6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의 수사,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은 정반대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s rhetoric and illegal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will not make the country more secure. Indeed, the opposite is true.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공격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ch an action would be unprecedented act of aggression by North Korea and would demand an international response.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행동들이 경제 개발과 주민 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그들이 명시한 목표인 핵무장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을 압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데 모든 나라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 건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비롯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ROK decision. However,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We urge countries to take additional steps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DPRK, including by cutting.
캐튼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는 한국의 결정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선을 긋던 며칠 전까지의 반응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We refer you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한국 정부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의료 영양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 WFP의 아동 임산부 영양 강화 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지난 21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해 이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 has a choic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or the regime will continue to condemn its people to poverty and isolation.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않으면 자국민을 가난하고 고립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와 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 제품은 50만 배럴 미만, 또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산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섬유 의류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출 품목입니다. 네,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맞서려면 한국에도 핵무기를 배치해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전술 핵무기가 무엇이고 또 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술 핵은 말 그대로 전투기나 대포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한국에는 과거 북한의 남침 위협에 맞서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100에서 900발의 전술 핵무기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나자 1991년 9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its surface ships. 이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도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됐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그해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제조, 배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한반도에서 철수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강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있다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뭐 이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이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핵우산 공략에 대한 불신.
특히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해도 대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보도와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을 방문해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도 송 장관과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전술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 논의로 제안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굳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한국에 있느냐 또는 미국에 있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미군의 작전 능력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유사시 북한이 전술핵 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며 전술핵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술핵 문제가 커지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전술핵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전술핵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정책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we have to see how this debate evolves. I do believe that it is notable that in reports with regards to
한편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은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민 53.5%가 재배치에 찬성해 반대 3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예, 한국 해군이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해상 기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이 27일부터 제12차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협의하고요. 한국 통일부는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격상해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해군이 기동 훈련을 시작했다고요?
네, 한국 해군 1함대가 25일부터 4일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적의 해상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와 적 도발 시 현장 경멸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권정섭 1해상 전투 단장은 한국 언론들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수장시켜 반드시 경멸시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건가요?
북한 정권이 도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 훈련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한국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포 실사격에서부터 대잠전, 해양 차단 훈련, 북방 한계선 국지 도발 대응 훈련이 전개됩니다.
네.
이 훈련은 3,000, 2,000톤급의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비롯해서 강원함, 경북함 등 함정 18척과 잠수함, 해상작전 헬기, 초계기 등이 참가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국방회의를 열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1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에서 로버타 쉐이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리, 한국에선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회의는 지난 2011년 미얀 안보협의회에서 설립된 실무회의입니다.
예,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논의를 하나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이 핵심입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 발전 방안, 또 준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는데 이번 이 국방 관련 회담에서 이와 관련돼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제 백악관이 밝혔었죠.
예.
또 한국과 주변 지역의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토요일에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북한 동해 국제 공영을 비행을 했습니다. 앞서 관련된 네. 내용을 저희들이 전해드렸고요. 이번 비행에는 이제 한국 전투기는 동참하지 않았는데 한국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비행과 관련해서 양국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이진우 국방부 공보 과정입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B-1B의 동해상 비행은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이를 확인하면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군의 전략폭격기 비행과 관련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미 폭격기가 군사분계선 최북단까지 오른 게 21세기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이제 네.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군은 언제든지 한국군과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도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예.
와이트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번 비행은 미국의 단호한 결의 또 미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 여러 대는 지난 23일 늦게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한 뒤에 괌의 앤더슨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괌에서 출격하면 2시간 만에 최대 34톤에 달하는 폭탄 등 무기를 탑재하고 평양을 폭격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주목할 것은 미국이 왜 다른 그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핵을 실을 수 있는 B2라든가 다른 전략 폭격기가 아니라 B1B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B1B는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을 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이제 핵폭탄을 이제 나를 수 있는 건 B2라든가 B62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B1B로 일부러 보내는 이유는 다른 전략 무기를 보내지 않고 상황을 더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그런 일의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많습니다.
예.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국통일부가 14선언 1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격상해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26일에 열리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등이 참석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해서 통일부가 노무현 재단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백 대변인은 한국이 이렇게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북한 정권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관계 개선, 평화 진전을 위한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이번에 14선언을 정부 주체로 격상해서 치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선언은 뭐 널리 알려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에 10월 4일이었죠. 평양에서 서명한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그 정책, 대북 정책 정신을 계승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것이겠고요.
네.
14선언은 전문과 본문 8개항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항 2개 등 모두 10개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구현, 또 종전선언 추진 등 4개항 합의가 담겨 있고요.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확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경제협력 사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 정상선언 10주년에 이산가족 행사를 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 네. 기간에 또 한국에선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요.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산가족 대한적십자사가 대신에 오늘 이산가족 관련 성명을 발표를 했군요.
예, 대한적십자사가 추석을 앞두고 26일에 임진각 망배단에서 이산가족 망양대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는 아직 상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서 임진각 망배단에서 추석 망양대제를 지내고 또 북한 전망대를 찾는 희망풍자 해피 트레인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피 트레인 하니까 이제 행복한 기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산가족들을 이제 기차에 태워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1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북한에서 흩어진 가족이라고 하죠.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북한에 제안을 했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대한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열자라고 이제 북한에 제안한 바가
예.
있죠.
예, 지난 7월 17일이었는데요. 벌써 이제 두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당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했는데
네.
역시 북한 당국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은 혹시나 하는 기대도 했을 텐데
네.
뭐 결국은 조만간은 이런 행사들이 열리기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관계라든가
네.
국제 정세가요.
네.
대신에 임진강 망향대제 이제 행사를 참석하면서 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좀 달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행사인가요? 네.
사실 이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이제 시장민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저도 이 명절 때 이 임진강에 가봤습니다만 많은 리본들이 거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산 가족들 우선 이번에는 서울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피 출연 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평화 열차를 타고 임진강역까지 이동한 뒤에 임진강 망배단에서 행사를 갔습니다.
네.
이 행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가족들을 또 격려할 예정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다음 달 3일에서 5일까지 망배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이 전망대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망배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또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자, 서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실시된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2차 대전 당시 나치당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서요, 3당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전격 해산시켰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포함된 미국 입국 금지 국가의 명단을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예. 자, 어제 독일에서 총선거가 실시됐죠.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독일 전역에서 실시된 연방 하원 총선거에서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독 민주 기독 사회 연합이 전체 709석의 약 35%인 246석을 확보해서 제1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예. 이어서 사회민주당이 153석으로 제2당, 신생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94석으로 3당이 됐습니다.
예, 뭐 여러 언론들이 앞서서 전망했던 것처럼 메르켈 총리는 총리직을 지키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요.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정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되는데요.
예.
이 기민 기사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이 4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새로운 임기 4년을 포함해서 16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 건데요. 서독 총리였다가 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됐던 헬무트 콜이 16년 동안 통치한 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메르켈 총리는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후 최장기간 재임하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신생정당의 약진을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언론은 메르켈 총리의 4선보다는 신생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제3당이 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한당은 지난 2013년 반유럽연합을 기치로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운 극우파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당인데요. 2차 대전 당시 나치당 이후 처음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의회 진출뿐 아니라 여당인 기민기사연합하고 3인당의 버금가는 몸집을 가지게 됐는데요. 94석이라는 의석수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네.
이 외신들은요, 대한당의 돌풍에 초점을 맞춘 독일 총선 소식, 또 향후 전국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원내에 진출한 이 대한당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당의 알렉산더 가울란트 공동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정 활동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다. 외국인들의 침략에 독일이 패배하기 원치 않는다라면서 이민정책과 외국인 관리 등에 메르켈 정부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인 메르켈을 사냥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독일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가울란드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네. 메르켈 정부와 상당히 이제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대한당은 어떻게 구성된 정당입니까?
네,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수주의 이념을 가진 극우파 정치인들의 모임인데요. 영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에서는 나치 추종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울란트 대한당 공동대표가요, 지난 2일 인터넷 유튜브에 올린 선거 연설에서 우리 국민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독일 군인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할 권리가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하게 나치 독일군을 찬양하는 언행을 지속해왔습니다.
예. 극우정당이 이렇게 제3당이 되면서 이제 독일 정치 구도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른 정파와 힘을 합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흔한데요.
네.
여당인 기민기사연합의 의석수가 3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3인당하고 연정을 만드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3인당은 전에도 연정에 참여해서 메르켈 정부하고 보조를 맞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원내 1, 2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제3당인 극우정당 대한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한당을 국정 주요 동반자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고민이 깊은 걸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독일 1야당은 국회 부의장과 예산위원장 등 요직을 배정받는 게 관행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독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 세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요, 메르켈 총리의 사선이 일찌감치 예상됐기 때문에 지루한 선거였지만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매체들도 충격, 우려 이런 말로 이번 선거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또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극우파 정치인 이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까지 진출했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데 대해서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와 함께 중의원을 해산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중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의회의 하원격인데요. 정부 주요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수행을 다루는 곳인데요.
네.
이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22일 새로 선거를 치러서 의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베 총리는 이 강력한 외교 수행을 필요한다는 것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요. 오늘 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인도 등의 여러 나라의 협력을 구해왔다면서요. 이 선거로 신임을 얻어서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의회 내에 자신의 외교 정책을 찬동하고 뒷받침할 그 세력이 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은 최근 사학 추문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이 자유대를 통한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기 총선을 선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개헌을, 헌법 개정을 위한 건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또 외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최근 일본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가 평생의 숙언으로 강조하던 개헌 논의가 여당 지지율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북한이 이달 들어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한 아베 총리와 내각 직무 수행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예. 다음 달 22일에 이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셨는데 일본 정계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요?
네, 지난해 7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수도를 관장하는 도쿄도 수장으로 선출된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요. 오늘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예.
당 이름은 희망의 당인데요. 두 달 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지역 정파 이 도민퍼스트를 이끌어서 자민당이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이 신당이 도쿄도의회 선거 때처럼 이 전국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관심이겠군요.
네,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직접 대표를 취임할 이 희망의 당이요. 신당이지만 만만치 않은 경쟁을 보일 걸로 일본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당이 다음 달 선거에서 세력을 얻으면 개헌 동력을 강화하려는 아베 총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베 총리는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신당 측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신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나라 명단을 새로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으로 북한을 비롯해서 8개 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이번 조처가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네,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이렇게 모두 8개의 나라인데요. 이번 포고령은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네.
해당 나라 시민 가운데 이미 이 미국 입국 사증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1월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했던 나라가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라크였습니다.
예, 이 행정명령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고 상당히 논란이 컸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컸었는데요. 문제가 커지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이라크를 입국 제한 대상에서 풀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처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몇 연방 법원이 미국 입국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다시 항소하면서 현재 법적 공방이 치열합니다.
예.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10월 10일부터 심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어제 나온 이 포고령에서는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네, 원래 명단에 있던 수단이 빠졌고요. 북한과 차드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예.
수단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요구한 보안 강화 조처를 잘 이행해서 입국 제한 명단에서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가 들어간 건 뭐 최근 정세와 좀 관련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북한인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요.
예.
아프리카의 나라 차드는 테러리즘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하고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포고령으로 차드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고요. 또 사업이나 관광비자, 사업 관광비자 등 비이민비자 발급도 중단됩니다.
예.
그다음 베네수엘라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부 관료와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입국이 금지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포고령에서는 나라별로 입국 금지나 제한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지만 유학생은 강화된 그 신원조회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하고 예멘은 차드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요.
예.
시리아는 북한처럼 전면 입국 금지고 소말리아는 이민자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 끼고 흐리겠습니다. 중강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8도, 희천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겠습니다. 개성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8도입니다. 함경남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4도, 낮에는 23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국민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새로운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5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모두 8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는 이미 입국이 금지됐던 6개 이슬람 국가 중 수단이 제외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세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정보 공유 관련 필요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보 당국자는 이번 포고문에 포함된 나라들이 테러 등 여러 사안들과 관련된 정보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 무슬림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했던 행정명령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어제 치러진 독일 총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이 33%의 득표율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사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과거 16년간 재임한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은 지난 2013년 총선 때의 41.5%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구구정당인 AFD가 12.6% 득표율로 제3당의 지위를 얻으면서 나치 독일 이후 60년 만에 처음 의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프라우케 패트리 AFD 대표는 선거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은 유례 없는 정치적 지각 변동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AFD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에 반발해왔으며 반이슬람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구구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어제 열린 상원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상원 348석 가운데 171석을 새로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은 목표했던 50석에 비해 크게 적은 28석을 얻는 데 그쳐 선거 전 29석보다 오히려 한 석이 줄었습니다. 반면 중도 우파인 공화당은 17석을 더한 159석, 사회당은 5석이 줄어든 81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과 연금개혁 등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의 상원의원 선출은 하원의원과 지방자치단체당 등 7만 6천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71석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엔 약 2천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북한 핵과 사회보장 문제 등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선거가 오는 10월 22일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수뇌부와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미국과 인도의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또 16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내전 해결 방안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인도의 미국산 무기 구입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를 떠난 43만 5천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피신해 있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콜레라가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유엔이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 전염병 발병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